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각각 에벤에셀과 아벡의 전선을 구축하고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들은 4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패배하여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다라고 하는 이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 지게 하셨는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결정사항을 들여다보면 결국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요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언약궤를 제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궤를 만들게 되고 그 궤의 덮개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마주오고 날개를 펴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겉에는 금으로 두르게 되고 또 양쪽에 궤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며 찾아오는 자기 백성을 만나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언약궤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에 머무를 때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정해두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를 때에는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편제하는 형태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편제의 형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정중앙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어딘가를 행진해 나갈 때에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이러한 편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붙들고 그 앞에 서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보다 그 언약궤를 은혜의 자리로 삼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내용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그 요단강을 넘어 요단 서편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기는 전쟁, 너희가 이겨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차지할 그러한 전쟁으로 삼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전쟁에 믿음을 가지고 참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전쟁에 참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 요단강의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쳐서 쉽게 건널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 물 가에 들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이거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건너야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 강가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고 그 물이 한 곳에 벽같이 쌓여서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기적은 기적이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낸 이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담아 놓으시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게 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상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적만 보여주시고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영광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 응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통하여 터져나오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궤가 아니라 온 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이스라엘 장로들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다시 참전하자라고 하는 이 결정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그저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가 없어서 졌으니 이제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자라고 하는 갈망밖에는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에 졌는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저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하나님이 배제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에 이들이 다 묶여있다는 사실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하게 참전했던 전쟁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보병이 죽어 엎어지고 남아있는 모든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마주보지 못하는 그들의 타락 속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고 돌아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실패는 여전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의 예를 통하여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님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지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는 자리는 말로만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식처럼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 두고 이것은 이 송아지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이 조각이 난 송아지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 언약식의 내용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송아지가 완전히 쪼개어져 죽은 것처럼 나도 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약속을 하나님과 맺어두고도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변하여서 자유를 주어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약속을 어기고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맺는 이 약속이 불순한 목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상황으로만 보면 유다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같은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시드기야가 생각해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돌이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애굽이 너희를 돕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하여 전쟁에 출전하게 되고 바벨론 군대는 이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대로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라도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자세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노비를 풀어주고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만 나는 말씀을 듣지 않은 너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며 너희의 성읍에 주민이 없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이나 또 시드기야가 아주 철저한 모습으로 순종할 것처럼 언약식을 한 이 모습 속에서 공통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헛된 우상으로 스스로 격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망각하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과 소원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상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저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라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기록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죄를 끊어내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뵙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만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후로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담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붙여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고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건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회막에 임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눈에 어떠한 모양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두려워해. 추앙하라.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도록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오는 것.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복인 것을 알고 이 복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지위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원함입니다.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승리할 것이라는 이 견고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올림픽 기간 중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양궁은 우리도 놀라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한국 양궁은 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죠. 여자 단체 양궁은 이번에 금메달 따면서 10연패를 했습니다. 올림픽 시간으로 보면 40년 동안 1등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한 번도 이 1등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 단체 양궁도 3연패. 어제는 또 여자 개인 양궁이 금메달, 동메달. 아, 은메달 못 딴 게 아깝더라고요. 예.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절로 이긴 것 아닙니다. 좋은 결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흘린 피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죠. 정말 물집이 터지고 그 어려운 훈련들을 다 감내하면서 결국 만들어낸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러셀 비티라고 하는 외국인이 올림픽 양궁이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올림픽 양궁은 놀라운 행사이다. 4년마다 여러 나라가 모여 즐겁게 어울리며 화살을 쏘고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내용이 뭔가 하면 훌륭한 전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선수들 시합할 때 당연하다는 듯이 마음 놓고 보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합 볼 때 나중에 이렇게 두 손을 마주치고 아주 긴장한 상태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있는 생각은 우리 선수들 지지 않아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신뢰가 가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양궁에도 우리가 이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풍성하게 많은 확인과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나야겠습니까? 그냥 내 말 잘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그 필요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탈하고 안녕하고 별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시면 그것이 최고인 하나님, 겨우 이 정도로만 만나는 하나님이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온 땅의 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애에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무얼 해줄 수 없는 우상으로가 아니라 가장 인격적인 자리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생애를 드높여 얼마나 복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정황, 어느 자리에서나 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뵈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영광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영광된 백성으로 살리라는 다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드높이실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언해 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격화하고 그 우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영광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